MBC 정오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목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5건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의결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수정한 내용인데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합니다. 특위는 정부와 의료계, 환자 단체 측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이 최근 급격한 환율 상승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경제적 제재를 정치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 강압과 과잉 생산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지금보다 3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불공정 경쟁으로 미국 근로자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의 새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붙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 21대 국회 임기 내 재통과를 추진하는 동시에 최상병 특검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 역시 다음 달 중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불참 속에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4개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본회의 부의가 요청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이전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 법안입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을 여전히 규정하고 있지만 초과 생산이 3에서 5% 이상이거나 쌀값이 지난해보다 5에서 8% 이상 하락했을 때라는 기존 개정안의 구체적 매입 기준이 추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농협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매입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완화됐습니다. 이 밖에도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미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최상병 특검법 등이 새 양곡관리법과 함께 상정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차기 국무총리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MBC 취재진의 질의에 김 위원장과 장 의원을 제가 추천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을 공개하는 건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그젯밤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총선 패배 뒤 국정 기조와 방향,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의 흡수합당 절차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은 국민의 미래와의 흡수합당 안건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를 열기 위해 상임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고 그젯밤 공고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만을 낸 국민의힘의 당선인은 90명, 비례대표 후보만을 낸 국민의 미래 소속 당선인은 18명으로 합당하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의석은 108석이 됩니다.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게 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합니다. 다만 의사협회나 전공의 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방향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합니다. 의료개혁특위는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데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계 단체와 환자단체 인사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특위에선 의대 증원을 비롯해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등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특위가 가동돼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서 물러서지 않는 의료계와 타협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10일 총선 전날부터 정례 브리핑을 열지 않은 보건복지부는 내일 오후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걸로 예측돼 내일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회를 우려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중국산 제품의 과잉 생산에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3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외환시장의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금융안정과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실물경제 불확실성에 초래할 수 있는 금융수면이 불안에 대해서도 상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의 가치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세 나라가 공유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역시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로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미일은 또 중국이 사드 보복처럼 외교 안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제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는 경제적 강압과 과잉 생산이 각 나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역대표부 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미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선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집권하게 되면 모든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중국 대리기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전재훈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인상하는 안을 검토합니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문에 인위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통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이며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법입니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로 바이든 대통령의 권고한 대로라면 세율은 25%에 이르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의자 철강산업의 주력인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의 노동자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집권하면 모든 중국산 수입품의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년 뒤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급등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난해 55.2%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8.7%,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습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5년 뒤인 2029년에는 59.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일본이 252.4%, 미국이 122.1% 등으로 우리나라가 주요 7개국 국가들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덴마크와 스위스, 뉴질랜드 등보다는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국가 채무와 정부 부채는 다른 개념으로 IMF가 활용한 정부 부채는 국채와 차입금, 국고 채무부담 행위로 구성되는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가 포함됐습니다. 외환자산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순부채 비율은 지난해 24.7%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고 IMF는 평가했습니다. 순부채 비율은 코로나19 대유행 첫 해인 2020년 18.3%로 급등해 2021년 20%를 넘어섰고 2029년에는 29%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IMF는 올해는 세계 88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만큼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오전 김만배 씨와 억대 돈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 한국일보의 전직 간부 3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황사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도 올라 덥겠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와 포항, 제주 등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지점의 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는 울산 265, 부산 262, 경기 163 세제곱 마이크로미터 등 곳곳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 대구 26, 광주 24도 등 전국이 17에서 27도로 평년보다 많게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황사는 경상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물러가겠습니다.
카메라 대여점에서 장비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출국한 일본인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3차례에 걸쳐 4천만 원 상당의 장비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카메라 대여점에서 한 여성이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를 빌리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옆으로는 빨간색 표지의 여권이 보입니다. 일본인 국적인 이 30대 여성은 이런 식으로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돌려주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간 뒤 되팔아버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비행기 이륙을 10여 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이 훔친 장비는 모두 4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범행 전 여권을 잃어버렸다며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카메라를 빌릴 땐 분실 처리된 여권을 담보로 맡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이전에도 한국과 일본을 수십 차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23일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하는데 수감 중인 장모 최 씨도 형기를 70% 이상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에 올랐지만 최종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작년 7월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에는 자신이 휘유당한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추가 지목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0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등을 통한 회유와 압박은 검사실인 1313호 앞 창고 해당 호실과 연결되는 진술 녹화실과 검사 개인 휴게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며 검사가 휴게실에 이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만 남겨놓고 김 전 회장 등이 회유,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수원지검은 이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주장에 대해 교도관 38명 전원에게 물어본 결과 청산의 음주는 불가능하고 이를 목격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남측과 연결된 경의선,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 저희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고 현재 군사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에는 경의선, 동해선 도로에 지뢰도 매설했는데 이번 가로등 철거 역시 남북관계에 미련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3%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영국 런던의 ICE 선물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증 종가는 배럴당 $87.29로 전날 종가 대비 3% 하락했습니다.
MBC 정오 뉴스 금호타이어 환인제약 신젠타코리아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호 양승은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